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와 구약 역대지상입니다.
6장.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욱 많은 은혜를 베푸시게 우리가 계속 죄를 짓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계속하여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가 되는 세례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가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또한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나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죄 많은 우리의 몸의 세력을 무너뜨림으로써 우리가 죄의 종살이에서 놓여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분께서 다시는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죽음에게 그분을 다스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그분은 죄의 권세에 대하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살고 계신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자신들은 죄의 권세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이 몸의 악한 욕망에 복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의 지체들을 죄에 내맡겨서 악의 도구로 쓰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맡겨서 의로운 일을 하는 도구로 쓰이게 하십시오. 죄가 드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 마음 놓고 죄를 지으며 살아야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종이 되든지 의로운 삶에 이르게 하는 순종의 종이 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훈의 본에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그 본을 따르니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은 죄에서 풀려나서 의로운 행실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의 일을 예로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의 몸의 지체를 성적인 불결함과 불순종의 종으로 내맡겼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여러분의 몸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롭게 살아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로워졌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여러분이 거두고 있는 좋은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며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찬송 부르리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역대지상 제13장 다윗이 참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의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백성과 또 그들은 목처지에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합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이 이 일을 옳게 여겼으므로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랏 야림에서 옮겨오려고 이집트 시올에서부터 하맛 어귀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바알라 곧 유다의 기랏 야림으로 올라갔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이다.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웃사와 아이오가 그 수레를 몰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래하며 수금과 거문고를 타며 소고와 심벌지를 치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기도는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웃사가 그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다. 웃사가 궤를 붙들었으므로 주님께서 웃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토록 급격하게 웃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웃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주셨다.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 영혼 그날 기다립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다. 모든 열방 기뻐 주께 달려와 주님께 경배 드리는 그날 흰 옷 입은 백성들 목소리 높여 주님께 노래 부르리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안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읽어드린 말씀 통해서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당시 유럽 속에서 사람 관계의 질서와 교회 속에서의 역할을 정의한 바울 사도는 이제 바탕이나 문화가 다르고 인간관계 속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예배라는 전혀 새로운 과제 속에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예수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희생을 기념하는 예배 속에서의 질서와 사랑을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죄의 사람들이 예수도의 희생의 피로 거듭나고 그러한 사랑의 역사를 가장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약의 제사의 완성이요 귀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 속에서 예배의 중심이 되는 만찬 예식입니다. 한 번으로 드려진 완전한 제사의 제물을 함께 나누는 귀중한 가치와 참여를 주님께서 당부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죄성의 사람들이 이러한 거룩한 행위 속에서조차 편담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야말로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배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시작에서 끝까지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칭찬하지 않노라 했고 분쟁이 있다 시장하고 취함이라 업신여기고 부끄럽게 라는 표현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좋은 표현들조차도 모두 부정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모임이 유익이 못돼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이런 이유가 중간에 숨어 있는데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입니다. 모임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귀중한 행사가 감격과 기쁨보다는 또 다른 책망받을 이유로 나타남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나 참여하는 사람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이 되지 못하고 참여하는 서로에게 오히려 분쟁과 간격을 만든다면 그것은 오히려 모이지 않음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바울의 당부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으로 모이는 예배,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나를,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신하는 예배. 그 희생의 역사 때문에 오늘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있음을 감사하고 그 나눔 속에서 서로 같은 피로 영혼 속에 맺어진 형제 자매됨의 확신은 주님의 희생으로 드려진 완전한 제사를 기념하면서 확신되어지는 분명한 근거입니다. 주님께 나, 교회에게, 우리에게 모두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되는 예배와 모임이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주님 앞에서 나 혼자의 독선이 아니라 나눔이 공동 운명의 사실을 더욱 확신하고 교회를 세상과 다른 하늘의 기관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가치를 높여가는 그런 예배와 모임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되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예배의 중심에서조차 분쟁이 생기고 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모습인 것이죠. 첫 번째로는 17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으로 유익이 못 되는 모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하나님과 성령과 성도들이 함께 신령한 것을 나누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무엇보다 구속의 은혜를 감격하고 기뻐하는 귀중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령한 모임이 되지 못하고 단순히 육신을 위한 만족을 위해 모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체들 간에도 유익이 되지 못할 겁니다. 먼저 17절에서는 영광된 모임이 못되고 있다. 그런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모임이 분쟁이 있다고도 18절에 말합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랬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앞에 10장 17절에 그랬었죠. 예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방해하거나 망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우리되게 하신 예수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몰지각한 행동인 겁니다. 19절에는 결과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했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파당의 긍정적인 평가를 여기서 봅니다. 결국 어디에서든지 질서를 거스르고 주님 편인 것처럼 하면서도 반대편을 모으는 어두움의 세력은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밝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당파가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새번역의 19절 그렇고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진실한 사람들이 드러나려면 분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번역입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상태를 지적합니다. 영적인 것은 없고 오로지 육신의 허기를 면하고 채우기 위한 모임이 되면 자신의 것을 먼저 챙기게 되고 남에 대한 배려도 없기 때문에 나중 온 사람들은 오히려 서운함과 허탈감만 가득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20절에 함께 만찬을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광을 나누는 예식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그 희생을 기념하라고 하는 당부를 들으면서 오히려 그것을 잘못 기념하게 되면 파당을 나누면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누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죄가 된다고 경계를 합니다. 21절 상반절에는 각각 자기 것만 챙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예수께서는 이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는데 그 본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남의 것보다는 자기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합당치 못한 행위일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에는 결과는 시장을 느끼고 술 취함만 남는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거룩한 예식이 아니라 세상의 길거리와 술집의 모습이 되고 만 겁니다. 세 번째로는 22절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닌 교회에서조차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소외감을 느끼고 업신여김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은 고사하고 욕을 드리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비방거리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가 아니라고 22절 상반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랬습니다. 결국 자기 것만을 챙겨서 먹고 배려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까지 바울은 경계합니다.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22절 중간이죠. 빈궁한 자들 부끄럽게 하느냐? 교회에서는 오로지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성결에 대한 부족함을 송구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6절은 교회에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에서 가난하다는 것이 수치로 느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당부를 22절 하반절에 하죠.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유익은 사라질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유익을 구할 것을 부탁하고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자신의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앞에 10장 24절이었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앞에 10장 33절이었습니다. 특히 예배에서야 더욱 그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세상처럼 자신의 것만을 찾는다면 거룩한 예식에 함께 할 수 없고 교회는 마치 시장바닥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집도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힘을 모으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외면당해도 안 되고 성도 간의 차별이 있다면 그런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절대로 칭찬받을 수 없을 겁니다. 예배드림이 분명한 특권이고 감격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 되고 칭송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사신 기관이고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예배의 중심은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 놀라운 감격을 가지는 시간에 오히려 분리를 조장하고 가난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서로에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드리는 것이고 서로에게도 안타까움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즐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그가 행한 이적도 위대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더욱 훌륭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특징은 단순함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과 연관시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교훈을 비유로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교훈이 들어있는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매우 훌륭한 이야기로 된 비유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청중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사랑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길 잃고 방황하더라도 다시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유는 보는 시각에 따라 27개에서 50개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유는 사람에 관한 것이고 동물이나 식물 또는 사람과 친근한 사물을 주제로 한 비유도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가장 전형적인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흙이 얇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밭에,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좋은 결실을 맺고 다른 곳에 떨어진 것들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즉,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씨가 자라거나 자라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달려있고 결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거둬들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질문 형식으로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한 번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묻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교훈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교묘한 질문을 할 때마다 그들이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을 다시 하심으로 오히려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때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의 발이 더러워서 씻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참된 유대함은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그 가르치신 방법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에서든지 언제나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교훈에 나타난 삶의 새로운 방법은 어떤 이방 종교나 모세의 율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교훈이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산상설교일 것입니다. 이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서로 연관된 어떤 한 가지 주제가 아닌 여러 가지 다른 주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산상설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자나 명성이 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과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이 교훈을 통해 주님께서는 참된 부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단지 행위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혹은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라가는 히브리인의 욕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옵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주님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가는 자도 간음함이라. 마태복음 5장 32절입니다. 맹세에 대한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마태복음 5장 34절과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에서 무저항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순종한다면 이 세상에는 전쟁이 그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천하기 어려운 교훈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은 전도생활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비유 가운데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나 누룩에 관한 비유 등이 그것입니다. 이전에 다니엘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치 않을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잠정적인 그들의 왕국을 찾고 있었으나 그리스도가 세우실 나라는 영적인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좌에 올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나라는 교회이며 곧 세워질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나라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주님께 충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할 처소이고 지옥은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처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무서운 종말로부터 건져주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라고 외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도덕적이셨습니다. 그는 세상을 죄에서 건지러 오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모든 가르침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훈 자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신생을 지냈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에게 억지로 그를 영접하도록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은 주님의 유초대를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가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계시고 창세전부터 모든 일을 계획하신 아버지의 신비로움과 기묘하심 앞에서 저희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염려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에 충분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곳을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풍성함으로 삶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죄 많은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삶을 살고자 하오니 저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방송이 가능하도록 정성을 모은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사 더 귀하게 써주시고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하나 둘씩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면서 본이 되고 희생하고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